매년 새해가 되면 제가 거의 빼놓지 않고 설교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이처럼 예배를 계속 연초에 설교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신앙생활의 기본이지요. 또한 핵심입니다. 그리고 예배 생활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좌우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성경적으로 또 목회 경험적으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만 똑바로 드려도 신앙생활 절반 이상 성공했다. 따라서 인생도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배는 신앙과 인생의 최우선순위, first priority라는 사실입니다. 예배 생활이 흐트러지면 모든 것이 흐트러지게 됩니다. 신앙도 흐트러지고 인생도 흐트러집니다. 마치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어때요? 엉망진창이 되죠. 똑같은 이치입니다. 연초가 되면 누구나 뭔가 새로워져야 되겠다. 뭐 이런 소원 또 결심까지 갖게 되죠. 여러분 어떤 소원을 갖고 있으십니까? 무엇보다도 신앙생활 잘하자 그런 소원이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배 생활이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연초에 한 번씩 꼭 점검해 보면 좋습니다. 마치 건강검진과 같아요. 영혼의 건강검진. 바른 예배 생활하고 있다면 영혼이 건강한 것입니다. 반대로 예배 생활이 흐트러져 있다면 영혼이 이미 병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각자 자신의 예배 생활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예배자로 다시 세워져서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고 풍성한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예배 중요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지요. 예배는 한마디로 말해서 인생의 존재 이유 그 자체인 것입니다. 예배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Worship. 이 단어가 형성된 기원이 있어요. 합성어인데 worth라는 단어와 ship이라는 단어. worth라는 단어는 가치 있는 그런 뜻입니다. ship은 신분, 자격 뭐 이런 뜻입니다. 이 두 말이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행위. 그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인간편에서는 반대로 뭐예요? 자기 자신을 최대로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원어 헬라어로 예배한다는 말이 프로스퀴네오,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인데 무슨 뜻인고 하면 몸을 굽히다, 몸을 굽힌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자기 자신을 한껏 낮추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는 예배야말로 창조의 목적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예배가 중요할 수밖에 없지요. 이사야 43장 21절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혹자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왜 창조하셨을까? 그거에 축복하려고. 아닙니다. 축복은 부산물일 뿐이지 정말 중요한 핵심 목적은 우리로 찬송케 하기 위함이다.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배자가 되게 하는 것. 그게 창조의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왜 망가질까요? 왜 불행해지는 걸까요? 창조의 목적이 참 예배자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영광을 위하여, 내 잘난 맛에 살아가면 자기가 열심히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잘 될 것 같죠.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어떤 제품을 구입하면 어때요? 매뉴얼이 따라오죠. 그대로 따르면 최상의 상태로 사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제멋대로 하면 작동하지 않거나 금세 고장을 내거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매뉴얼대로 제품 사용 설명서 그대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오래오래 가장 좋은 모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면 저절로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대신 자기 자신을 높이고 영광을 가로채려고 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는 인간 타락 사건에 여실히 나타나 있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규정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유혹을 했죠. 여자에게. 그리고 또 이어서 여자는 남자에게. 그 유혹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져. 여러분,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습니까? 그거는 불가능이죠. 절대 불가능이죠. 그 새빨간 거짓말에 인간이 넘어간 것입니다. 왜요? 그 마음속의 동기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그 말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비극이 비롯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자의 위치를 벗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축복의 길 대신에 사망과 저주의 길을 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참해진 인간, 다행히 하나님께서 구원하세요. 그 목적 역시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비극 가운데 빠진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리고 부활하신 것, 우리 인간의 죄를 담당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해 주기 위함입니다. 그 목적이 바로 예배자로 회복시키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도 예배, 구원의 목적도 예배네 맞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1장 5절 6절 증거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 사랑하신 자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 그 영광을 찬미하도록 구원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영광을 찬미한다는 그게 예배죠. 아, 그렇구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기 위함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예배를 최우선순위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 동안은 물론이고 장차 천국에 들어간 이후에도 예배는 영원하고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계시록 곳곳에 나옵니다만 특별히 7장 9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 보좌 앞에 흰옷 입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천국에 올라 하나님 보좌 앞에 그리고 어린 양 예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들의 모습. 그게 바로 예배의 광경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극한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 멋진 모습, 그것이 영원 무궁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기에 교회의 사명들 가운데서도 예배가 단연 으뜸입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예배가 더 중요합니다. 따지고 보면 선교도 예배를 위한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채 우상이 예배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는 활동이 바로 선교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선교의 궁극적 목적도 예배네. 맞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존 파이퍼 목사, 그는 평소에 선교를 굉장히 강조하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 예배가 그 목표다.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가 필요한 것이다. 궁극적인 목표는 선교가 아니라 예배다. 그렇습니다. 선교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보다 예배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중요성을 재인식함으로 참 예배자로 회복되고 굳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예배의 방법을 설명해 주셨어요. 이렇게 예배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행 중에 사마리아를 들르셨죠. 우물가에 가 계셨어요. 그때 우물가에 나왔던 사마리아 여인과 마주치죠. 그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과거가 있었어요. 다섯 번 결혼하고 실패하고 지금은 한 남자와 동거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창피해서 마을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한낮종호. 그때는 대개 낮잠 혹은 휴식 시간이거든요. 그때 사람의 인적이 드문 틈을 타서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길어 가야 마시고 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딱 마주쳤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과 대화를 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우물물 마셔야지. 그러나 또 목마르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그게 바로 뭔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영생의 기쁨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비유적으로 생수라고 표현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은 여인이 뭔가 시원해지고 뭔가 새로운 느낌을 받았어요. 아, 그런 게 있어요? 호기심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열망이 생기고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남편을 데려오라. 어떻게 생각하면 신뢰가 되는 말일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대뜸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속을 꿰뚫어 보시거든요. 그리고 생수를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때야 돼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해야 되잖아요. 그 여인에게는 죄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섯 명이나 결혼하고 실패하고 결혼하고 실패 지금은 동거 중인 그 영혼이 얼마나 뒤죽박죽되고 죄의식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거를 일부러 건드린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그 여인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당신이 선지자군요. 왜 깜짝 놀랐는가 하면 그 여인이 남편 데려오니 모르겠어. 난 남편 없는데요. 네 말이 옳지. 지금 함께 동거하는 사람은 정식 남편이 아니지. 그런데 과거에 다섯 번 결혼하고 다섯 번 남편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야, 나를 꿰뚫어보네. 그러니까 당신은 선지자군요. 유대인 나그네인 줄 알았는데 말씀을 통해서 야, 이분이 도대체 누구지? 근데 이런 대화 질문을 통해서 와, 이분은 선지자네? 아직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깨닫지는 못했지만 상당한 진전이 됐던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역시 예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렇게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식하면서 사실은 그 이상인데 이미 그의 육신적인 문제에서 영적인 문제로 관심이 옮겨갑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배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사실 그게 그 여인의 근본 문제였습니다. 육신적으로 남편 잘 만나면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착각이었어요. 다섯 번이나 계속 반복했잖아요. 그 실수를. 그리고 여섯 번째 남자와 살고 있지만 역시 죄의식 가운데 힘들고 괴롭고 자기가 기대하던 행복은 없고 그렇죠? 그런 가운데 영적으로 얼마나 공고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영적인 문제를 관심 갖게 되고 질문한 겁니다.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 인생이 불행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영적 존재잖아요. 그래서 육신만 뭐 조건을 갖추고 편리하게 하면 인생이 만족할 수 있나 행복할 그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예배할 때 그 영혼에 참 기쁨과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도 술술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예배하지 않으니까 반대로 세상에 뭔가를 의지하게 돼. 그게 다 우상들이에요. 헛된 우상들을 섬기다 보니까 잘 되기는커녕 오히려 인생이 흐트러지고 망가지고 불행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이 그런 모습으로 전락한 거지요. 그런 가운데 예배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 질문을 했던 거지요. 그런데 대화 중에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에 대해서 자기가 말한다고 하지만 잘못 알고 있었어요. 참 예배가 뭐가 뭔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사마리아인들은 어땠어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면 된다고 착각했습니다. 사마리아는 역사적으로 아수르에게 멸망당해서 혼혈이 됐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예 이방인 취급했어요. 서로 상종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이 거주하는 남쪽 유다 지방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상종하지 않는 가운데 사마리아인들에게 고민거리가 생겨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되는데 막혔잖아.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도 자존심을 세운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심산이 있어. 그리심산이 더 좋은 축복의 산이야. 여기다가 우리끼리 성전 세우면 되지.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짓을 했어요. 잘못이죠. 또 자기들 나름대로 별도의 경전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뭔가요?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이단이 된 거죠. 이단. 그러니까 그들의 예배는 잘못된 거죠. 참 예배가 가능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은 여전히 영원히 권고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그런 영적인 것이 결핍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거지요. 우리 조상들은 이러고 이러고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면 된다 그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인데 뭐가 맞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게 맞다. 그리고 구원도 유대인에게서 나온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올 때 유대인에게서 나오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거잖아요. 바로 그분이 그 여인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대가 바뀌고 있다.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맞다. 너희들이 틀렸다. 틀린 건 틀렸다고 지적해 준 거예요. 그리고 구원자로 내가 와 있는 거다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새 시대가 됐다. 신약 시대죠. 신약 시대는 구약 시대처럼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그거 없다. 구약 성전은 이미 또 파괴됐잖아요. 그래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예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23절이죠. 아버지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24절에서 부연 설명을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인간처럼 육체가 있는 존재가 아니야.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야.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는 영으로 예배해야 돼. 영으로. 우리 인간이 육체와 영혼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육체로 만나는 게 아니라 영으로 만나서 예배해야 돼. 그 소리예요. 그리고 진리로 덮어놓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말씀의 진리를 알아야 돼. 그게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예배이기 때문에 시간 장소를 초월해서 언제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는 거다. 그러면서 영과 진리의 참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을 했는데 특별히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23절 하반절 보면 아버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뭐예요? 영과 진리로 참 예배하는 거죠. 예배하는 자들을 뭐예요? 찾으시느니라. 찾다라는 단어 주목해 보십시오. 헬라어 원어로 제테오라는 말인데 영어 성경 보니까 seek라고 돼 있어요. 뭐예요? 찾다, 추구하다, 더 나아가서 열망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예요? 제테오. 그래서 저는 이 단어를 읽을 때마다 우리말 에타다, 에테워 비슷한 느낌 이상하게 그렇게 들어요 항상. 근데 뜻이 정말 그래요. 참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있다. 어떻게 해요? 애타게 찾고 있다. 어떤 뉘앙스가 있습니까? 세상에 참 예배자가 흔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불신자, 말할 것도 없죠. 예배 실패자지요. 하나님 대신 우상, 세상을 섬기니까. 근데 교회 다니는 신자라고 다 참 예배자인가?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주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 모르지만 부지불식간에 예배에 실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 예배자가 되려면 항상 스스로를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영과 진리로 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런 자기 점검이 필요하다. 늘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된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영으로 예배한다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물질과 육체를 아니니까 우리의 육체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으로 만나는 거예요. 눈으로 뵙는 게 아니죠. 감각기관으로 만지고 느끼는 게 아니죠.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만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의 영, 우리 눈에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더더욱 눈에 안 보이는데 이게 어떻게 만나? 바로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할 때 우리의 영을 깨워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접촉하고 체험하고 그렇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만나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것이요. 그래서 잠언 23장 26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주며. 뭐를 달라고요? 마음을 달라. 그래서 구약성경 보면 이스라엘의 타락상 가운데 예배 타락을 말씀하셨어요. 뭘 지적합니까? 그들은 때가 되면, 안식일이나 절기 때가 되면 꼬박꼬박 짐승 제물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죠? 근데 마음이 담겨있질 않아. 심지어는 아까우니까 다리 저는 거, 눈 먼 거, 뭐 이런 짐승들, 그건 시장에 내놔도 안 팔리는 거, 그런 거를 슬쩍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라고 내놨어요. 하나님이 그걸 몰라요? 야, 이 녀석들아, 네 마음을 봐라, 네 마음. 네 마음이 나에게 있냐? 없다. 진짜 예배는 나에게 마음을 주는 거다 라고 지적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참마음을 담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참마음이 없으면 어떤 예배 순서도 무익해지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영적 만남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예배가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 찬양 시간, 설교 시간, 봉헌 시간,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예배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앞에 하나님이 서 계신 것처럼, 육체가 아니니까 서 계신다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사람과 사람 마주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생하게 느끼면서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당연히 어때요? 마음이 집중되겠죠. 형식적으로, 건성으로 드리는 것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자주 드리고 형식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자칫 매너리즘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형식은 멀쩡해요. 근데 그 마음은 하나님이 아니라 엉뚱한 데 가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몸은 예배당에 와 있는데 마음은 외출하는 거예요. 여기 저기 다니다가 예배 시간 끝날 때쯤 돌아오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되기 때문에, 내 마음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일 예배라도 토요일부터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요일을 예비일이라고 그래요. 주일은 예배일, 토요일은 예비일. 그래서 토요일은 무조건 풀어줘서 노는 것이 아니라 휴식하고 나름대로 시간을 잘 보내지만, 그러나 꼭 기도로 주일 예배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집중하도록 할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진리로 예배하라. 덮어놓고 뭣도 모르고 건성으로 예배드리지 마라. 알고 드려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나고 그렇게 예배드려. 그게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우상 숭배자들처럼 지성이면 감천식으로 정화수 떠놓고 빌듯이 무조건 예배 형식만 갖추고 그것만 반복하면 은혜를 받겠지 축복을 받겠지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말씀이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낫다. 우매한 자의 제물이 뭐야? 아까 말했잖아요. 형식적으로 겉으로는 짐승 제물을 갖다 바쳤다 이 말이에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마음도 빠져 있고 진리 하나님의 말씀도 빠져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은 성전 마당만 밟냐? 너희들 오는 거 나 싫어. 내가 성전 문 닫아놓을게. 오지 마. 심지어는 거절을 하시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시간 특히 집중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설교 시간에 마음이 흐트러지기 쉽죠. 그렇지 않아요. 번잡아. 기도로 잘 준비하지만 마음이 안정되지 않아서 집에 있는 일, 직장에 있는 일, 여기저기 있는 일, 그리로 신경이 자꾸 써지고 마음이 자꾸 그리로 갈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를 위한 기도 준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가만히 앉았다 보니까 노곤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졸음이 올 수도 있죠. 물론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곤한 상황이라면 뭐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습관으로 굳어진다면 그거는 영적으로 큰 손해를 보는 것이고 심하게 말하면 신앙의 병을 앓고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벗어나야 됩니다. 어느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부흥사경회가 열렸는데 강사 목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설교를 하는지 몰랐어요. 게다가 그분은 익살꾼이야. 재담을 하는데 얼마나 재미있게 집회를 인도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졸고 있는 거예요. 대놓고. 근데 그 목사님 눈에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이 써지죠.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설교하는데 내가 재미있는 얘기 섞어가면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넌지시 이렇게 거기 앉아있는 분 그분 왜 그러세요? 혹시 몸이 아픈 분이에요? 아니요 건강한데요. 담임 목사님이 민망해서 송구스러웠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왜 그러지? 그 다음에도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익살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내가 어차피 집회인도로 왔으니까 성도들한테 신앙의 유익을 끼치러 왔으니 저 사람을 좀 그 습관을 고쳐주고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중에 지옥에 가고 싶은 사람 없죠? 있습니까? 있다면 모두 일어나세요. 근데 앞에 거는 작은 목소리로 하고 뒤에 모두 일어나세요. 이거를 크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난 거예요. 혼자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깨르르하고 웃었겠습니까? 그죠? 나중에 사태를 파악하고 그 사람이 얼굴이 새빨개진 거죠. 그리고 제자리에 앉았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좀 방법이 좀 심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일로 인해서 그 사람의 그 습관을 완전히 고칠 수 있었고 그 후에 그분이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비단 설교 순서만이 아니죠. 모든 순서에 집중해야 됩니다. 찬송 시간에도 집중해야 돼요. 찬양대가 대표로 찬양할 때도 그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을 함께 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또 회중 찬송할 때 찬송을 때로는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열심히 따라서 함께 마음을 합치고 집중해서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이 뭐라 그랬어요? 곡조 있는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기도라 그랬잖아요.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뿐만 아니라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어요.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건성으로 부르거나 안 부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래전 미국의 명문 프리스턴 신학교 교수에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가 신약학 교수인데,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는 사람이겠어요. 신학교는 채플 시간이 많잖아요. 근데 찬송을 안 부르는 게 어떻게 된 게? 이 교수가. 그리고 뭐 그냥 가만히 있던가 성경을 뒤적뒤적대고 찬송 시간에. 그래서 뭐 주변에서 수군거리죠. 학생들은 아예 저분은 왜 저래? 찬송 못 부르나? 그래서 별명을 붙여줬어요. 찬송 음치. 근데 어느 날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분이 찬송을 큰 소리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수근수근 떠대는 거예요. 아니, 웬일이래 오늘은? 해가 서쪽에서 떴나? 그러다가 한 학생이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교수님, 무슨 일 있어요? 아니, 무슨 일? 그랬더니, 아니, 채플 시간에 찬송을 큰 소리로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겸연쩍은 표정으로 간증을 한 겁니다. 밤에 꿈을 꿨다는 것입니다. 천국문에 이르러 노크로 하니까 베드로가 나왔는데 누구시오? 물어서 아, 내 이름은 누구고 어려서부터 교회를 잘 다녔고 신학교 교수를 하다가 왔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소개를 했더니 베드로가 그래요? 봅시다. 하고 무슨 장부 같은 것들을 뒤적뒤적 살펴보더니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공부는 많이 해서 아는 거는 많으시구만. 그런데 찬미의 제사를 올린 기록이 없네. 천국은 지식 많은 신학 박사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찬송을 열심히 부르는 성도를 환영합니다. 그러니 다시 가서 찬송 많이 부르다가 오시오. 그러면서 돌려보내는 천국문이 꽝 하고 닫혀서 깜짝 놀라서 깨어보니까 꿈이더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야, 내가 신학교 교수라고 신학과 성경을 많이 안다고 교만해가지고 채플 시간에 다리 꼬고 앉았고 찬송 남은 부르든 말든 성경책이나 뒤적이고 있고 딴 생각이나 하고 내가 예배자가 아니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학박사 아냐 교수 아냐 신앙 연조가 수십 년 되고 별의별 타이틀이 있어도 한 사람의 성도예요. 한 사람의 예배자예요.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을 비유하면 비가 오는 우기예요, 우기. 우기에 비가 쏴 쏟아지면 나무가 비를 맞고 우쩍 자라잖아요. 근데 예배 시간을 허탕치면 뭐예요? 우기가 아니라 건기야, 건기. 그러니까 그 영혼이 메마를 수밖에 없는 것이요. 부디 영과 진리로 성령과 말씀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애타게 찾는 그 예배자,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참 예배자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세요. 예배는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피조물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의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책이 있었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 말을 착용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을 춤추게 한다.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참 예배자는. 예배를 드려도 먼저 우리 영혼이 은혜를 받게 되죠. 그 은혜가 우리 인생 전반으로 흘러넘치게 됩니다. 그게 축복이죠. 예배는 우리를 축복하되 영육간에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사무엘상 20장 2장 30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는 게 예배잖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존중하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주어지는 것은 당연지사죠. 반대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뭐예요? 예배 실패자. 그 하나님 멸시하면 인생 끝나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배에서 승리하면 인생에도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예배에서 실패하면 인생도 실패한다는 사실입니다. 공식의 공식.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살된 같이 내가 범사에서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이거는 기도문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공식, 인생의 공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의 영혼이 잘 되어 예배 승리하면 은혜를 받으니까 영혼이 건강하고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을 보십시오. 나중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깨닫게 됐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확인까지 해 주셨잖아요. 너무 기뻤어요. 물동이를 던져두고 마을로 갑니다. 피해 다녔던 마을 사람들 오히려 찾아가서 전도했지요. 그들도 예수님에게 나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육신을 위해서 살아서 아무런 행복도 느끼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참 예배자로 거듭나니까 그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 성경은 거기서 끝나기 때문에 궁금하지만 상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아유, 좀 후편 좀 있으면 좋겠다. 사마리아 여인 후편. 근데 성경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축복의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영원히 기쁨으로 충만해지면 하는 일도 술술 풀립니다. 대인관계도 좋아지고 일의 능률도 좋아지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함께하세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요. 고난이 닥치더라도 결국은 당당하게 극복하고 더 큰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일산에 있는 모 교회 새벽 예배 설교 요청을 받고 갔어요. 거기는 새벽 집회를 하더라고요. 근데 찬양 인도자가 알고 보니까 장로님이야. 어휴, 이 교회는 특이하네. 보통 젊은 교육자나 찬양 사역자 가는데 장로님? 50세가 갓 넘은 분인데 나이에 비해서 더 젊어 보이는 분이기는 했습니다. 이제 집회 끝나고 담임 목사님, 저 그리고 그 장로님 셋이서 아침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그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이 찬양 인도자가 된 사연이 이랬습니다. 청년 시절 너무 찬양을 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근데 목소리는 큰데 음정을 잘 맞추지는 못해. 그래서 찬양팀에 끼워달라고 해서 끼워주면은 실수가 빈발해서 쫓겨나가고 그래도 계속 절치부심하면서 연습하고 연습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찬양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노래를 잘 부르고 찬양 인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의 도시에서 제법 큰 교회 찬양 인도자로 10년 봉사를 했는데 서울로 이주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상당 기간 주말마다 내려가서 찬양 인도자로 봉사하고 예배하고 올라왔는데 도저히 여건이 안 돼서 서울로 이주하다가 이제 교회를 찾았고 그 교회에 출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역시 찬양팀에 끼워주세요. 그래서 싱어로 활동하다 보니까 이분이 리더급이네. 그래서 찬양 인도자가 되었고 열심히 봉사하는 가운데 성도들의 인정,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장로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요, 찬양으로 축복받은 거 간증은 2시간도 할 수 있어요. 고난도 많았지만 예배자로 찬양하면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데 얼마나 잘 되는지. 그날도 아침 식사하고 부지런히 가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그래요. 아유, 저 장로님 지금 드론 회사, 요즘 드론이 뜨잖아요. 드론 회사 M&A 하러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참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무엇보다 예배 생활 꼭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배를 정말 최우선순위로 여기고 있는가? 주일 빼먹지 않고 잘 지키고 있는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가?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있는가? 예배 감격과 기쁨이 있는가? 이 질문에 모두 예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참 예배자를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그만큼 참 예배자가 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참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으로 승리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구원하신 목적도 예배인데 우리가 참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번번이 예배 실패자가 되지 않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충만하게 하시고 집중해서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최선을 다해 참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쳐 그것이 삶의 축복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다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능한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격려하시고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자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했사오니 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을 깨워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원리로 진리로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영과 진리로 또 성령과 말씀으로 참 예배해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진정한 승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